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영 안과 밖의 차이, 진영 안과 밖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그 본문에 의하면 저희가 11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일 새벽에 좀 더 함께 같이 이 본문을 보고요. 오늘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진영 가운데 모든 부정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정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문둔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 주검, 즉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자신도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부류에 해당하는 모든 부정한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살고 있는 이 부정한 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밖으로 다 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분리시키다, 구별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기를 명령하셨어요. 즉 거룩한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지금 이 진영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영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한 이 요리사가 있는데 설거지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릇 위에다가 음식을 내어놓고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있는 그 잔에다가 이 음료를 대접한다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나를 이거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기분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경우도 그러한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영을 더럽히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부정한 것과의 분리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한 삶을 유지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원리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진영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거룩하신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생각들 또 제약된 삶의 습관들을 우리 삶 밖으로 자꾸 몰아내야 하겠죠. 세상과 구별되고 악한 것과 분리되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안에 문둔병자가 생기는 거, 유출병자가 생기는 거, 또 주검을 만진 자가 생기는 그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 분수에서 물이 터져나오듯이 죄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자꾸만 밖으로 내보내고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여러분, 빵이나 이 과일에 피어난 이 곰팡이를 그대로 두면요, 음식 전체에 곰팡이가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량의 잉크 몇 방울만 이 컵에 떨어져도요, 온 물에 그 잉크가 퍼져나가게 돼요.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삶 전체를 죄는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것이 크든 작든 죄는 내가 깨닫게 되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둔병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의 문둔병자라도요 그것을 그냥 진영 안에 두면 온 백성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분명 교인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두고 징계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책망까지 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순결을 지켜야 하는 곳이 교회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란 이 큰 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죄를 용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병원에 간 이 환자의 몸속에서요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덮는 의사는 살인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죄가 있는데도 이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커다란 이 범죄겠죠. 우리가 죄 지은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며 또 회개해야 하며 또 그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로지 이를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회개의 두 단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첫째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미안해. 아유, 내가 그거 실수했어. 내가 너무 미안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출 때가 많아요. 사실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7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피해 금액의 5분의 1, 원금의 20%를 더해서 갚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요 20%라는 이자는 이거 엄청난 이자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대방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 나를 막 툭 치고 갔는데 말로만 아 I'm sorry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정말 I'm truly sorry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뭔가라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How can I make it up to you?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이렇게 좀 진심이 달린 것이 진짜 용서를 비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는 거죠. 입술로 죄를 자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요 낙화불반지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뒤에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떨어진 꽃잎은 나무가지에 다시 붙일 수 없고 엎드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 엎어진 물 다시 못 담는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요 그것이 정말 없었던 일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야 이미 그거 엎어진 물이야 다 끝났어.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그 깨어진 관계 그 신뢰가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틀어져 버린 그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야겠죠.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정말 철저한 배상을 통해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리다가 만일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제사 드리던 거 그대로 그냥 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 다음 와서 다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영 안에 머무는 모든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진영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결함을 갖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동시에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과 오늘 함께 동행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 없을까요?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삶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또 살아가시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